보통 우리가 무기라고 하면 아주 명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레이더 화면에 막 깜빡이는 전투기나 지축을 올리는 탱크, 뭐 그런 것들 말이죠. 눈에 보이고 적군의 무기가 몇 개인지 위성으로 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이분법적으로 나뉘니까요. 과거의 국방력이라는 건 결국 철강의 무게나 화약의 양으로 계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고 조약을 맺어서 폐기할 수도 있으니까 통제 가능하다는 안심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뛰어들 세계,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지정학이 뒤엉킨 이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든든했던 위성이나 레이더는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는데 심지어 스스로 진화하는 무기.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우리는 국경이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 내부, 서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현대전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 오늘 우리 논의의 든든한 뼈대가 되어줄 자료는 바로 김경진 변호사가 저술한 책,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클로드입니다.
아, 이 책을 그냥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뻔한 성공 스토리로 읽으시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시는 겁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책은 AI가 우리 글 써주고 코딩 도와주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어떻게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사이버 무기로 진화했는지를 다루거든요.
진짜 그 아슬아슬한 변곡점을 추적하는 내용이 인상 깊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워싱턴 정치인들이랑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권력 투쟁이자 철학적 충돌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제가 책의 6장을 읽으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바로 엔스로픽이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그 초강력 모델, 미토스의 등장이었어요.
아, 미토스. 정말 충격적인 모델이었죠.
예전에는 AI가 해킹을 한다고 해봤자 사람이 여기 방화벽 코드 좀 볼래? 취약점 찾아줘? 하면 찾아주는 보조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책에 묘사된 미토스는 그 차원을 아예 찢어버리더라고요.
네,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게 미토스가 이른바 엔드투엔드 해킹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물쇠 하나 부수는 수준이었다면 미토스는 완전 달라요.
스스로 알아서 다 한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기업 서버에서 아주 미세한 취약점을 자기가 알아서 발견하고 거기로 침투해서 직원 권한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부망을 막 스캔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엮어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사소한 구멍 여러 개를 조합해서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가는 복잡한 시나리오를 사람이 엔터키 하나 안 쳐도 알아서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까지 끝내버리는 겁니다.
제 식대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건 도둑한테 만능 열쇠 쥐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AI가 스스로 투명 인간 도둑이 돼서 목표 건물을 몇 달간 맴돌고 약점 다 파악한 다음에 오직 그 문을 열기 위한 맞춤형 열쇠를 자기가 발명해서 털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래서 엔스로픽 내부에서도 레드팀 평가를 하면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방어 체계가 전혀 없는 세상에 이걸 푸는 건 수류탄 던지는 거랑 같으니까요.
그래서 다리오 아모다이가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거군요.
네, 상업 시장은 물론이고 대중에게 이 미토스를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실리콘밸리 상식으로는 미친 짓이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 안 팔겠다고 천문학적인 매출을 걷어찬 거니까요.
책에서는 다리오의 이런 철학을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무기가 공격자들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방어자들이 먼저 시스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그 시간, 즉 헤드스타트를 벌어주겠다는 방어적 배포 전략이었던 거죠.
아,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방어자들한테 시간을 벌어주려고 대중용으로 기능 확 낮춰서, 그러니까 해킹 능력 다 막아서 내놓은 게 페이블 5잖아요.
네, 그랬죠.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걸어서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블 5가 공개되고 딱 사흘 만에 미상모부가 기습적으로 수출 통제 명령을 때렸단 말이죠. 미국 밖에서는 아예 접속을 끊으라고요. 아니,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수출 통제로 막는 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클라우드 시대라서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미상모부가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인프라 회사들한테 직접 압박을 가한 거예요.
아, 인프라 제공자들을 옥죄는 거군요.
맞습니다.
페이블5에 접속하려는 모든 트래픽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외국 국적자나 의심스러운 프록시 우회 트래픽이 보이면 서버단에서 바로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식이었죠. 모델 유출만 안 되면 결국 서버 주인자가 AI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였습니다.
근데 정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한 걸까요? 책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 양쪽 말이 완전 다르잖아요. 아마존 쪽에서 백악관에 먼저 탈옥 우려를 보고했다고 하던데요.
네. 정부와 안보부서 시각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했어도 교묘하게 프롬프트를 비틀면 페이블5가 여전히 치명적인 해킹 스크립트를 토해냈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 쪽으로 의심되는 집단이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는 경고까지 나오니까 완전 사이버 데프콘 상황으로 본 겁니다.
반면에 앤스로픽은 엄청 억울해했잖아요.
그렇죠. 책 속 기록에 따르면 그 문제의 탈옥 시연이라는 게 사실 인터넷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구식 시스템의 뻔한 취약점이었다는 겁니다. 규제 안 받는 오픈소스 AI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고요.
중국발 접속 시도도 자체 보안망으로 이미 다 막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선제 타격이었는지 아니면 정부가 기술 패권을 쥐고 흔들기 위한 과도한 규제 폭력이었는지 김경진 변호사의 책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판단을 넘기고 있죠.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자, 이걸 좀 더 큰 지정학적 맥락과 연결해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방어막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다리오 본인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코드는 결국 뚫리거나 유출되게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통제 수단, 바로 반도체 칩으로 넘어가게 되죠. 칩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다보스 포럼 발언? 저 그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미국의 첨단 AI 칩을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파는 걸 북한의 핵무기 파는 거에 비유했잖아요. 진짜 세게 말하던데요.
그게 단순한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의 세계관 밑바닥에 깔린 진짜 공포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다리오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건 군사적 열세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바로 영구적인 독재의 구축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은 감시가 진압을 할 때 사람을 썼잖아요.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반란을 일으키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인간이니까 오류도 있고 죄책감도 느끼니까요.
그런데 지치지도 않고 반란도 안 일으키는 수백만 개의 지능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24시간 감시망을 돌리고 자율살상 무기를 통제한다면요? 권위주의 정권이 이 지능을 손에 넣으면 그 폭정은 내부 반발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구적인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와, 데이터 센터 안에 천재들의 나라가 완벽한 독재 도구가 되는 거네요. 진짜 섬뜩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책에도 비판론자들의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기업들 사례 말이죠.
맞아요. 중국이 밀수된 적은 양의 칩만 가지고도 미국 프론티어 모델에 버금가는 AI를 벌써 만들었는데 이거 수출 통제가 이미 구멍 난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요.
그 부분이 바로 일반인의 직관과 AI 공학자의 셈법이 완전히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다료는 딥시크가 해낸 최적화 성과를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통제를 더 꽉 쥐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밀수하면 다 뚫리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초지능으로 가려면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는 불가능한 물리적 장벽, 즉 스케일링 법칙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몇천 개의 칩 단계에서는 밀수나 최적화로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죠.
아, 칩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임계점 말인가요?
네. 2027년 이후의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백만 개의 첨단 칩을 딜레이 없이 묶는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냉각시설과 소형 원전급 전력망이 세트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칩 몇천 개를 가방에 몰래 숨겨서 국경 넘는 건 가능해도 촉구장 10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를 밀수할 순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거대한 인프라 공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자체 생산 능력을 가진 진영만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논리죠.
근데 미국 혼자 칩 공급망을 다 쥐고 흔들 순 없잖아요.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생산은 대만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다리오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연합 앙탕트 구상인 거군요.
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3국협상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 앙탕트 전략은 철저하게 채찍과 당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급망 꽉 쥐어서 적대국 고립시키는 게 채찍인 건 알겠는데 당근은 뭔가요?
기꺼이 이 연합에 동참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초지능이 가져올 혜택, 예를 들면 질병치료제 혁신이나 폭발적인 경제성장 같은 과실을 우선적으로 나눠주겠다는 지정학적 거래입니다.
듣기에는 서방 세계를 위한 완벽한 전략 같은데 책을 보면 이 앙탕트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이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도대체 세상의 선악이나 민주주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오만함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비판이 바로 규제 포획 논란입니다. 백악관 AI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섹스의 비판이 책에 자세히 나오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을 썼던 그 비판 맞죠?
네. 다리오의 안보론이 대중의 공포를 이용한 교묘한 기득권 지키기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칩 수출을 막아버리면 그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 못하는 후발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진영은 다 말라 죽게 되거든요.
아, 안보 방패 뒤에 숨어서 빅테크들끼리만 돈과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책 후만부로 갈수록 우리는 다리오 아모데이의 아주 묵직한 모순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워싱턴을 향해서는 중국으로 가는 침 막아달라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그토록 외쳤으면서
정작 그 미국 정부, 특히 미 국방부가 클로드를 자율살상 무기나 대중감시의 합법적 용도로 쓰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연방법원에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렸잖아요. 완전 투사처럼요.
이 모순이 폭발하는 지점이 책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거대 기업의 독점도 무섭지만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정부가 초지능의 통제권까지 쥐는 상황을 똑같이 두려워한 겁니다. 아주 위태로운 줄타기죠.
제가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어요. 대통령이 엔스로픽을 안보 위협이라고 매도하던 바로 그날 밤 미군이 중동에서 에픽 퓨리라는 대규모 폭격 작전을 개시하잖아요.
네,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그 수많은 스텔스기랑 드론이 쏟아져 들어가는 전장 한가운데서 수만 건의 적군 교신을 1초 만에 번역하고 폭격 타겟에 식별해낸 그 핵심 지능이 결국 누구였냐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위험하다며 뿌리 뽑으려 했던 클로드였죠.
맞아요. 국방장관이 당장 군 시스템에서 엔스로픽 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이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인프라랑 킬체인, 깊숙한 곳에 모세혈관처럼 다 퍼져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라 해도 0과 1로 이미 전술망에 완벽하게 스며든 이 수학적 지능을 하룻밤새 멈추거나 뽑아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현대전이 마주한 가장 소름돋는 진실이죠.
결국 자신들을 지배하려는 정부 명령을 거부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규제하려 하면서도 이미 군사적으로 너무 깊게 중독돼서 거역할 수 없게 된 국가 권력. 와, 진짜 김경진 변호사의 이 방대한 기록을 따라가다 보니까 AI가 글로벌 지정학을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 투쟁의 중심이라는 걸 확연히 알게 되네요.
통제하려는 한 과학자의 필사적이고 모순적인 사투를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딜레마 그 자체를 뼈저리게 느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책 제11장에 나오는 우주론적 개념인데요. 바로 페르미 역설과 위대한 필터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변인 빌게 왜 외계 문명의 신호는 단 하나도 없을까 하는 그 유명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그 수많은 문명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강력한 기술, 그러니까 통제본능의 초지능 같은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춘기 단계에서 다 멸망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가혹한 시험대가 바로 위대한 필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지정학적 딜레마, 칩 수출 통제, 그리고 자국 정부와의 사투가 모두 결국 인류가 이 위대한 필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있는 셈입니다.
네, 멈출 수 없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차 안에서 과연 우리는 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꺾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이 치열한 권력 투쟁의 기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흥미로운 생각의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